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국정 교수님이라고 아시는가요? 이분은 수원 아주대병원 교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상외과 전문의입니다. 벌써 10년이나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아덴만 작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1년 우리나라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서 심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살려내서 유명해진 그 의사가 바로 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중증 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골든타임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에어 앰뷸런스 제도도 있고 급하면은 그 사고 현장에서라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안에는 모든 수술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항상 그 헬기 안에는 이 외상외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국정 교수는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이런 에어 앰뷸런스 제도를 정부를 설득하고 또 국회를 설득해서 도입을 시켰죠. 또 그가 얼마나 이 헌신적인 의사인지 세상에 알려져서 지금은 매스컴의 조명도 많이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상외과 전문의가 된 데에는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아버지는 6.25 때에 한쪽 눈을 잃고 또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중학교 때에 중농증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미니까 갑자기 싸늘하게 대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 그랬습니다. 몇몇 병원을 돌아봤지만은 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는 치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한마디가 이 어린 이국종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커서 의사가 돼야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때부터 이 이국종 교수는 또 이런 원칙도 정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이학산 원장님의 말 한마디가 어린 이국정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실 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서도 그런 책을 많이 볼 수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말이라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향력으로 반드시 선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영향력은 크지만은 반드시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은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유익을 줄까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들에게 선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힘만 있고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악한 데 사용되어서 아마 자기 이웃을 해치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또 반대로 방향은 잘 잡아줬는데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말로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또한 힘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힘을 주고 싶지만은 우리는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자녀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동시에 항상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대성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표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우겨대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뭡니까? 먼저는 말할 수 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힘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남으로부터 들으면 힘이 나죠. 또 칭찬을, 당신 아주 존귀한 사람이야, 칭찬도 주면은 힘이 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소망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존귀하다는 칭찬을 듣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들으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언제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읽고 힘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산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힘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이나 칭찬 들으면 힘도 생기는 것이 정상이고, 심지어 날 미워하는 사람이 날 칭찬해도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글자는 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두신 앨범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카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보내는 아주 사랑이 담긴 그런 카드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 동생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던 그런 자라, 이 카드도 당연히 동생 중 어느 누구에게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카드를 볼 때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카드가 어느 동생에게 보낸 카드인지 알고 싶어서 앨범에서 카드를 뜯어내 가지고 수신자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자기에게 보낸 카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갑자기 카드에서 날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가치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주눅들어서 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큰 기쁨과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자세를 알려주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꼭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그걸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더러운 것과 악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온유함으로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카드가 동생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카드를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죠.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웃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은 그저 나에게 굉장히 손해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아하,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의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듣게 되면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용서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용 설명서를 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편리하고 여러분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그러면 여러분 이 셀폰 기능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여러분이 휴대폰 기능을 한 10%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요.
물론 휴대폰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더군다나 여러분 휴대폰에 어떤 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그 용도가 무궁무진하다시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이에요. 우리가 이 셀폰 기능을 충분히 알고 필요한 앱들을 설치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낭패를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망하고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세상 돌아가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도 가르쳐주지만은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있겠어? 아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까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그것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행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그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모든 그 다음의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진 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죄인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오기 때문이죠. 성경이 구원받는 길 가르쳐주고 난 그 다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그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 자체를 얻게 해주고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또 구원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해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마음도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못하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망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길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양이 그렇게도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 이것은 아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면 왜 성경이 66권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66권 성경을 다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면 뭐라고 할까? 로마서 정도?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산상설교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지키는 길을 가르쳐주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이나 많은 분량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고 또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 믿으면 누구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배우고 다녀도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영생을 아는데 안다고 하는데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힘이 생기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천국의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다 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 힘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 힘까지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애를 쓰면서도 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막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톡 하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상처 주고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받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조금씩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나아가 힘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경 읽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준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여러분 바른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때 믿음을 배울 때 그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은 이 16절 말씀은 구원을 지키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이 모든 것을 얻어가며 복된 삶,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주 단단한 각오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각오하고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우리 연초가 됐는데 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지. 금년에 내가 그저 마태복음 1장부터 그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뭐 창세기 1장부터 뭐 온 성경 내가 다 몽땅 다 금년에는 내가 1독을 해야지 2독을 해야지. 연초가 되면 이런 각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각오는 그런 각오가 아닙니다. 물론 읽어야 되고 그런 각오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무슨 각오를 해야 되면요 불과 몇 절 읽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이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읽은 한 장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운 지식과 아무리 많이 달라도 나는 성경 말씀을 따르겠다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 돼서 여러분 구원까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오.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리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반드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원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오 없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 힘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각오 없다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행함이 완벽해진 다음에 산 믿음이 되는 것 아니에요. 행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할 때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앞에서 디모데후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를 굳게 하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산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그것을 포기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와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힘든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훈련을 꾸준하게 계속 받아야만 훌륭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면 올림픽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다가 혹시라도 그 올림픽이 연장이라도 연기라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날짜 하루만 바뀌어져서 걱정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훈련받은 것의 기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훈련받을 때만 그 훌륭하고 좋은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라사테라고 하는 음악이나 아십니까? 사라사테는 당대에 굉장히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한 비평가가 그런데 사라사테를 칭찬하면서 야, 그 사람은 정말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사테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천재라고? 나는 지금까지 37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14시간씩 연습을 하고 왔는데 날 천재라고 불러? 사라사테가 이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은 끊임없이 힘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앙생활,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것이 힘들어도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를 막 비난할 그런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사테가 바이올린 연습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하루에도 14시간씩이나 하는 그것이 고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뭐가 고통일까요, 여러분? 연습 안 하는 게 고통입니다. 카찰스라고 하는 첼로 연주가가 열심히 너무나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좀 쉬었다가 하라고, 쉬면서 연습하라고 그랬더니 카찰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연습하는 것이 내가 쉬는 거예요. 연습해야 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음악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할 것이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힘든 훈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말씀을 많이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다 기록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금년 들어서 여러분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 산상보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한 두 번 정도 여러분 손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유익이 올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게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했었지만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안내서이옵시다. 그 안에 첫 번째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단단히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까지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꼭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가볼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슬멍울 이 사라짐까지 내 기억 구정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무서워하신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꼭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호열 울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꼭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구원의 삶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지키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다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살면 도난당하는 이런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성경을 더욱더 자주 가까이 대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살려고 하는 결단을 얻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도 얻고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 그리고 병약한 성도, 그리고 연로한 성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이 나도록 주님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우리들이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체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유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